지금까지 우리가 잠언 강해를 26번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27번째 시간이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다음 주 마지막 한 번 총정리하면서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잠언 강해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원래는 이제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하는 이 독이 언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망치고 있는가 이거를 적어도 아마 한 10시간 정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여러 가지 추세, 경향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하려니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잠언을 끝내고 나니까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이 지혜서를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대여섯 번 정도 잠언 끝나고 나서 역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주석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어놓은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것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모아서 전도서 강의를 뭐 맥잡기라고 해도 좋고요. 한 대여섯 번 정도 하고 그러고 나서 오순절 은사운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올해 아마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잠언 강의를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이제 끝날 때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wisdom, 그 다음에 understanding. 거기 나온 wisdom은 인생의 기술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 art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인생의 기술, 이런 그 예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또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뭐 다뤄야 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오늘은 조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사람의 생각이 한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잡았는데 역시 맥스 앤더스 목사님이 지은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도서 출판 디모데에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앤더스 목사님의 이 잠언 강해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조언을 주고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이면 저와 여러분을 이롭게 할 거고 그 말이 그냥 감언 이설이 돼갖고 듣기에는 엄청나게 좋은데 이걸 잘못 들으면 빚보증을 써야 되고 나쁜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해나가고 이렇게 되면 사람을 완전히 패망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나쁜 조언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많은 잠언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면 좋은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잠언의 주된 교훈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아니면 상담 아니면 조언이 없이는 인생을 잘 살 수 없다는 이와 같은 그 진리 이것이 이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요한 그런 그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옆에 사람이 주는 그런 그 조언 이게 혹시라도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바꾸게 하는 그런 걸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한 그와 같은 그 조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해서 그래서 나를 발전을 시키고 또 내 가정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늘 배워야 한다. 이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늘 배워야 한다. 대통령이라 해도 늘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움이 조언이나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일생에서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병 들어서 어디 병원에 이제 가고 그러면 의사가 조언을 주는데 그건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제가 이번에 건강진단 갖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당신 근력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벌써 한 10년째 얘기해. 10년째 똑같은 의사한테 지금 한 20년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여태까지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안 들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조언을 이제 듣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죠? 이러한 조언이 있어요.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조언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꼭 들어야 될 그런 조언을 우리가 놓치고 무시하고 듣지 않다가, 특별히 부모의 조언, 좋은 친구의 조언 이런 거 듣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가면 인생을 이제 패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그냥 조언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해야 된다.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그렇죠? 우리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는 이와 같은 그 관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같으면 내각이 있잖아요.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고, 또 교회에는 우리와 같으면 집사회가 있고, 또 지역 인도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언의 말씀,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들으면은 그럼 좋은 지도자가 이제 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맥샌더스 목사님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비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언을 좀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앤더스 목사님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앤더스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에요. 목회 어느 면에서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글이나 혹은 꿈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식으로 뭐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보내셔서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많이 봤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인간 개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학교를 가야 할지,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될지, 심지어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런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말씀해 준다고 하면 그거는 무당이에요. 그 무당을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점을 잘 친다거나 기도를 잘한다거나 하는 뭐 목사니 뭐 권사니 뭐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는 그건 샤머니즘이지, 성경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직접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말씀들을 이미 많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담자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 또 목사도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성도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해서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앞뒤 문맥에 따라 읽고 문법에 따라 읽고 그렇죠? 주어진 역사적 배경에 따라 읽고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좋은 것과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리고 판단을 내리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이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자꾸 꿈, 이메일, 뭐 카톡 이런 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책을 꼭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책의 제목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 책을 꼭 읽어야 샤머니즘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솔로몬이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받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토픽은 훌륭한 조언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거. 이 훌륭한 조언이지 아닌지를 가리는 게 그게 지혜예요. 저 사람이 내게 주는 조언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정말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그거를 가려내는 것이 지혜고 그게 분별력이다. 그래서 잠언은 먼저 조언을 주고받기에 앞서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먼저 3장에 가서 보면 3장 1절, 2절에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여기 그러면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한다 이런 말씀인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물론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맞아요. 내 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성경 신자들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솔로몬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 조언을 이제 주면서 내가 주는 이 조언, 특히 아마 잠언이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기록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는 40년 동안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했잖아요. 이런 상황 하에서 자기 아들에게 정말 가장 값진 지금 조언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솔로몬이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결코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간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1장에 가서 보시면은 1장 앞부분 1절에서부터 이제 9절에는 이 잠언의 목적이 뭔가, 잠언 기록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 1장 10절에 딱 이제 들어가면은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를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채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찾아서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 여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만 되면 이거 국어 할 줄 알면 아는 말이잖아. 이게 시작이 되자마자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이렇게 빠져갖고 잘못된 길 남을 그냥 덮쳐갖고 피를 흘려갖고 그래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일, 이런데 가담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 지금 이런 조언의 말씀을, 이런 귀한 그, 권고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지금 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들이 내게 명령들을 지켜서 바르게 살면 그 명령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한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그 열 가지 명령 가운데 사람들과 관련 있는 건 다섯 번째 명령부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가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그 여섯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다섯 번째 명령이에요.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면 그러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기 솔로몬의 잠언은 가서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이게 장수하는 길이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고 100% 장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가서 보면 성경에서는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지금도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래 살며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평화로운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통합이 되고 또 사람이 이제 건강하고 이렇게 해서 조화롭게 사는 거 이거를 히브리 말로 화평 이걸 샬롬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쓰거나 할 때 샬롬 패스터 이렇게 이제 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모든 일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이 조화롭게 통합적으로 그렇죠? 이래서 건강하게 그래서 영과 역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렇게 되는 거를 샬롬 화평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부모의 와 같은 그 조언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샬롬의 길이다.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이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들을 받아들이지만 수다를 떠는 어리석은 자는 넘어진다. 자, 저와 여러분이 상대방이 이렇게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그럼 가르침을 받을 그와 같은 확률이 큰데 내가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배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잠언은 계속해서 배움의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들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근데 계속해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수다를 떤다고 하는 건 계속해서 내 말을 하면은 그러면 조언을 받아들일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조언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다. 조언자가 많지 않으면은 아니면 조언이 많지 않으면은 그럼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계속해서 벌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특히 조언을 듣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인생에서 배우지 못한다. 그래서 조용하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거나 목사가 무언가를 이렇게 강의하거나 강론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때 말을 잘 유심히 들어야 된다. 12장 15절 가서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가 보기에 오르나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롭다. 여기 권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영어로 이제 카운셀러로 이제 돼 있어요. 이게 참 번역하기가 카운셀이라고 돼 있어요.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누구에게 이제 상담 받으러 간다. 그럼 카운셀링 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카운셀링. 우리 이사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사에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그 다음에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가서 조언자예요. 예수님의 이게 조언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The Counselor. 저와 여러분에게 상담해서 조언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또 카운셀이라고 하는 말이 계획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계획하시니까 조언해 주실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렇죠. 계획하시니까 조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번역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그렇게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자, 또 이게 명사로 쓰여서 카운셀만 쓰일 때는 그때는 권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이런 데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회피하지 않냐고 너에게 다 이야기해 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이게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 가지 그런 용례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권고에 귀를 기울인 자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다 100% 옳다고 생각하고 조언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거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남들이 다 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의 부족함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넘쳐 조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항상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기회가 돼서 좋은 조언이 내게 주어지면 아 그렇군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그래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가 돼서 이게 이제 대단히 꼭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어느 단체 뭐 이런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뭐 여러 면에서 경험이라든지 학식,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해도 신은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방 여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철폐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듣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낭패를 당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솔로몬 이제 돌아서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정말 좋은 그런 조언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좋은 지도자라 해도 반드시 조언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장 20절에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내 마지막 끝에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다 한다고 하면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결국 지혜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서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윤택하게 자기 삶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장 9절에 어리석은 자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라. 그가 내 말들의 지혜를 업신여기리라. 자, 이제 한두 번 이렇게 권고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다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진리에도 결코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게 40년 동안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산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6절 가서 보면 돼지들에게 너희 진주들을 주지 말라. 그 돼지들이 그 진주가 뭔지 모르고 와서 발로 밟아서 으깨면은 진주들이 다 박살이 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조언을 줘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그게 분별력이고 그게 이 지혜로운 사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27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하느니라. 여기 쇠조각이 하나, 여기 쇠조각이 하나 서로 비벼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쇠조각이 이 쇠조각 예리한 데를 다 갈아내고,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칼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칼이 무뎌진 거를 간다. 그거 쇠조각으로 갈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원리는 사업할 때, 뭐 학문을 할 때,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야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뭐 대학원 생활하거나 이러면은, 그럼 교수와 함께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새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브레인, 뇌를 갖다 그냥 폭풍 치듯이 막 해갖고 이렇게 뇌를 때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다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러면 교수라 그래서 다 100%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세밀하게 다듬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날카로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좋지 않은 날카로운 거는 없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좋은 일이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해서 이제 가서 보면은 그냥 문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구절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리하게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을 쏘는 그와 같은 말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면에서 판단을 예리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얻은 유익이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얻은 유익, 조언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그게 그 사람의 얼굴에서도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이제 탑픽은 구체적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가 우리는 이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좋은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냐?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걸 soulmat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oulmate, roommate가 아니라 soulmate. 나이가 점점 들면서 roommate로 변하는 부부가 엄청 많아요. 그냥 같이 룸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룸도 같이 사용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soul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에요. 방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soul, 우리 제 처와 제 아내가 있으면은 서로의 소울을 이렇게 공유하는 이와 같은 그 친구, 이 친구의 그런 조언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충고를 반가워하지만 강박한 사람은 그저 화만 낸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한 20년 이제 하는 가운데 제가 처음에 이제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했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얼마 동안 했나 이렇게 찾아보면 얼굴이 뜨끈뜨끈하거든요. 무려 한 시간 반을 설교를 하고 도대체 뭘 했는지 그냥 늘어놓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울메이트가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교가 발전을 하고, 제가 심지어 나쁜 그런 그 석과 습관도 있고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는 습관도 있고 그러면 자꾸 이야기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선 이렇게 가다듬어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누가 가장 필요하냐? 좋은 친구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정말 소울메이트로 날이 갈수록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부부 관계일 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9장 7절에서 9절 가서 보면 비웃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사악한 자를 꾸짖는 자는 오명을 얻느니라.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의로운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늘어나리라.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맥센더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비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이 제대로 잘 되려고 하면은 비판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비판 아니면 비평하는 거라는 거래요.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비웃는 자가 나오는데 비웃는 자는 남이 충고할 때 왜 비웃냐? 본인이 거만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가서 충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훈계를 주면 그러면 우리 뚜껑이 열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거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죠. 그냥 감정이 이제 폭발해갖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도리어 그 사람 때문에 조언을 준 사람이 오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흠이 잡힌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 기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비웃는 자를 사악한 자하고 동일시하면서 거만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8절 이제 중간 부분부터 9절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조언을 주면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를 도와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그렇게 이제 조언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제 아내가 설교를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엄청 힘들어.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일주일 이제 버틴기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맞아. 맞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고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뭐가 틀린 게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이거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조금 더 생각하면, 특히 우리 남편,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생각하면 아마 아내의 말이 거의 맞을 거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조금 더 생각하면 아마 아내의 말이 맞을 거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룸메이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 잘 되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잘 되라고 얘기해 준 거지. 그거 뭐 해서 내가 잘 된다 그래서 내 아내가 뭐 설교를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회하면서 좀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충고를 잘 받아들이면은 지금 있는 것에다가 더 지혜를 더해주고 통찰력을 더해주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솔로몬은 의로운 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멋있어요. 거만한 자는 비웃는 자는 사악한 자고 그렇죠? 충고를 잘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은 의로운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금방 뭘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부모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런 걸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러면 아, 그 부모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금 이 구절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탓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그러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아이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조언을 듣지 않는 아들은 결국 점점 더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5장 31절, 생명으로 이끄는 책망의 말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기 원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이끄는 좋은 사람이, 부모님이 이렇게 또 성경 말씀이 주는 이와 같은 책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 나도 좀 지혜로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런 그 명예의 전당, 여기에 내가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가장 빠른 이런 지름길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 33절에 가서 보면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안전히 거하며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온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충고, 좋은 충고, 특별히 성경 말씀이 주는 이와 같은 그 훈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면 재난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조언과 질책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평온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 가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못을 박는데, 못을 박는 걸로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혜로운 자를 한 번 못질을 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게 어리석은 자를 100번을 못질을 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낫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조언이나 이런 권고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의 영혼 속에 이런 그 말이 깊숙이 이제 박히니까, 한 번에 딱 들어가서 박히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매를 때리는 게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잖아요. 맥시멈, 최대 몇 대까지 때리느냐? 40대까지 뿐이 못 때려요. 40대 이상 때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하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모세율법이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 지금 100대를 때린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사람은 수도 없이 때려도, 영원토록 때려도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100대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대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숫자를 적어놓은 거예요. 안 바뀐다, 이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25장 12절, 순종하는 귀에 지혜롭게 책망하는 자는 금 귀고리 같으며 정금 장식 같으니라. 어떤 책망도 듣는 사람에게 그 순간에 좋지 않습니다. 좋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잠언은 그와 같은 그 충언, 그와 같은 권고, 이런 게 금 귀고리, 아니면 다른 정금 장식과 같은 이렇게 좋은 그런 보석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이제 훈계를 할 때 우리가 조금 신경만 쓰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는 게 우리 복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많은 조언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디도서 2장 10절 가서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주는 거야. 모든 일에 우리가 가서 뭐 킹잼 성경을 믿습니다. 뭐 어느 뭐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저와 여러분이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자 성도님들, 자매님들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매님들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단장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요 썩지 아니하는 것이니,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이다. 이건 자매님들에게도 주었지만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게 필요해요, 모두에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문자도 보내고 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 언행이 과연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언행인가 아닌가를 꼭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제가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좋지 못한 언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권고를 해야 됩니다. 몇 차례 권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은 조용히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믿음 생활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다 문자를 보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썼냐. 그것이 판단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을 못하면 리더십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판단해보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가치에 너무나 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일단은 권면하고 고치게 하고,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다른 분들하고 가서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 조용히 권면해서 내보내야 된다. 그 일이 판단이 안 서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리더십을 내려놔야 된다. 본인 자신이 그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형제님들에게 이제 편지를 좀 보냈어요. 그리고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이 편지를 좀 공유해서 같이 나누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오고, 그다음에 성경 기록을 통해서도 오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오고, 이런 게 올 때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구원은 왜 받느냐? 이걸 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면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삶의 변화가, 언행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또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일을 위해서 구원 받는 거예요. 물론 천국도 가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설교 코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신학원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설교 코칭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설교 코칭을 했는데 제가 한 분을 조금 좀 혹독하게 이제 좀 비판을 했어요. 한 분을. 왜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냐. 이런 젊은 형제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 젊은 형제의 앞날을 내가 보고 그 형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뼈 아픈 그와 같은 그 비평을 했어요. 뼈 아픈. 그건 제가 작심을 하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킹잼 성경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킹잼 성경 쓰는 사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온 김에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말 그대로 작심을 하고, 그리고 혹독하게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비평을 이제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잘 새겨 듣고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잘 판단을 하면 그 형제에게 그것보다 더 귀중한 그런 비평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없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교하거나 뭐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모든 믿음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교회를 하거나 목사를 하는데 여러분, 본인도 망가뜨리고 남도 다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 기회가 왔으니까, 거기 부인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누가 가장 잘 고쳐줄 수 있냐? 부인이 가장 잘 고쳐줄 수 있기 때문에 부인이 와서 듣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좀 비평하는 거 듣기 싫어도, 그래도 좀 잘 이렇게 들어야 된다. 왜 제가 이걸 확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냐?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변화가, 그래도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하게, 분명하게 여러 책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설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설교에 관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저 말고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다 설교를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가운데 아닌 건 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다 100% 수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노력을 흡수해서 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제 되는 거예요. 요 근래 또 우리 교회에서 몇 가정이 요새 좀 퍼스널 트레이닝,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PT 이렇게 하시는 그런 좋은 형제님이 있어갖고, 그래서 요새 뭐 스쿼트도 배우고, 그 다음에 스윙, 저기 캐틀벨 스윙 하는 것도 배우고, 뭐 데드리프트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옆에서 보면 본인은 전혀 못 느끼는데 등이 굽어지고 막 하여튼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등이 굽어서 안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자기는 못 본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자기는. 본인은 아주 엄청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남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남이 보고 조언을 주는 게 인간 삶에 거의 매사에 필요한 일이다.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 같이 참여했던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아, 이래서 설교 비평이 필요하군요.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토픽은 조언자의 그 도움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훌륭한 조언을 따르는 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의 그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됩니다. 11장 14절, 조언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넘어지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쁜 결정을 한번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잘 수 있겠어요, 여러분? 특히 결혼을 잘못했다거나 뭐 완전히 투자를 잘못해서 뭐 온 재산을 날리게 됐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잠 잘 수 있겠어요? 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게. 결정을 잘 내리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훌륭한 조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언이라고 표현된 이런 단어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큰데 배가 오른쪽 가냐 왼쪽으로 가냐 뭐로 결정이 돼요? 조그만 뒤에 있는 키 요거 하나를 요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에 따라 배가 엄청난 배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키도 키 조종하는 사람이 쥐고 있는 조그만 키, 그렇죠? 이것이 잘못되면은 엄청난 규모의 그 배가 어떻게 파손하고 만단 말이에요. 조언이 그런 거다. 조언이 들어왔을 때 그게 보기에 작은 것 같아도 그걸 잘 따르지 않으면 인생에서 아주 큰일, 거기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지도자는 많은 조언자들의 지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조언을 준다 그러고서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다 하면 대통령 옆에 쓸데없는 자들이 이제 더 많이 가서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똥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파리들이 붙는 거, 이거를 가려내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파리인가 사람인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이거 가려내는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하기를 저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리들 좀 골라내고 그리고선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 승리를 놓쳐버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범하게 됩니다. 15장 22절,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집안에서는 부모가 적어도 20년, 30년, 40년을 많이 살았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산전수전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중요하다. 부모의 말을. 특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이걸 좀 잘 생각을 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거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잘 기울이고 그리고 잘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일이 발생하는가. 이게 인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20장 18절 모든 목적한 바가 의논함으로 굳게 세워지나니 좋은 충고를 가지고 전쟁해라. 어휴, 전쟁할 때도 좋은 충고, 어드바이스, 카운셀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전쟁할 때 조언이 없으면은 그러면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백전백패. 무조건 아무 준비도 없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그러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최선의 조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31절 가서 보면 어떤 왕이 다른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먼저 앉아서 자기를 대적하여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자기가 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지 아니하겠느냐. 본인만 생각하겠어요? 좋은 자들 다 불러놓고 한번 의견을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리를 영적 전투에서도 잘 이용을 해야 된다. 24장 5절에서 6절 지혜로운 자는 강하고 참으로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늘리나니 너는 지혜로운 조언으로 전쟁을 할지니라. 좋은 자들이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군사력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삼국지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제갈공명이니 뭐 이러한 그 옆에 좋은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좋은 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다윗 왕에게도 많은 좋은 자들이 있었고 솔로몬에게도 많은 좋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이 하나만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좋은 자가 있고 조언들이 있어야만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의 말씀 드리고 적용하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말 한마디를 잘 듣게 되면은 모든 복잡한 그런 모든 문제가 그냥 한 번에 싹 깨끗하게 정리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아주 복잡한데 딱 그 조언의 말 하나 들으니까 깨끗하게 생각이 이제 바뀌는 그런 일이에요. 가서 보니까 좋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제 평생을 선교 사역한 후에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배에 루스벨트 대통령도 이제 같이 이제 탔습니다. 루스벨트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아 글쎄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막 밴드가 연주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많은 고위 인사들이 몰려오고 엄청난 규모의 인파가 모여갖고 그래서 이제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왔다고 이제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사가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그리고는 결국 이렇게 불평의 말을 이제 자기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 아 대통령이라 해봐야 그 사냥 이런 거 여행하러 아프리카에 갔는데 온 세상이 나와서 떠들썩하게 그를 맞이해주고 있구만.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불평을 이제 늘어놨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옆에서 멋있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조언해 줬냐. 여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아직 하늘에 있는 본향집에 가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집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천사들이 그를 영접해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아직은 거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로 그 선교사님의 모든 불평불만은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게 훌륭한 조언이고 좋은 상담이다. 그렇죠? 그 혼란 속에 빠진단 말이에요. 선교사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때요? 혼란 속에 빠지는 거죠. 이게 이럴 수가 있나? 그때 재치있게 그 부인이 이 모든 일을 그냥 말 한마디로 깨끗이 싹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모든 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혼자서 생각하지만 말고 특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특히 결혼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할 때 정말 부모님의 그런 조언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에 조언은 굉장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걸 받기가. 이렇게 비평을 받고 이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면 반드시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경고,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언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예화가 좋은 게 또 나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신 말씀,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조언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그 조언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 이게 상당히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혜로운 상담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때로는 조언이 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정직하고 책임을 느껴야 이제 되고, 올바른 길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 조언, 아주 듣기 싫을 수 있죠. 그런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889년에 이 펜실베니아 주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 이제 토목 기술자들이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에 이제 댐이 있었습니다. 댐, 콘크리트로 만든 댐을 조사했더니 댐이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지 않다고,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지역 관청에 이제 보고했어요. 유지 보수가 제대로 잘 안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댐에 균열들이 이제 생겨서 댐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 관청에 있는 사람들 뭐 시장을 표하면서 다 얘기가, 아이, 언제나 뭐 일이 그렇게 이제 돼 있고, 뭐 늘 그런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한낱 농담으로 이제 여기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 경고를 이제 무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5월 30일, 바로 그 해, 오후 4시 7분에 그 댐이 붕괴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 댐이 붕괴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도시로 연결되는 좁은 강줄기를 따라서 댐 안에 갇혀있던 물의 양이 2천만 톤인데 그 2천만 톤이 그 도시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얼마나 큰 편했냐. 도시의 높이가, 물 높이가 19m. 시속 70km로 댐에 있는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높이가 19m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 존스타운에 있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모든 집이 다 망가지고 자그만치 사람이 2,209명이나 사망을 한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일어났다고 이제 위키백과에도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순식간에 19m가 찼으니 뭐 그 있잖아, 1889년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고층집 이런 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고층집이 뭐 있어서도 그 정도 스피드로 몰려오는 그런 물 있으면은 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배우는 거는 물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지만 일단은 조언을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는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비판 아니면 비평을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솔로몬이 지금 주는 교훈이 뭐예요? 모든 일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하다. 가장 좋은 조언자는 부모예요. 부모.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친구는 조심해야 돼요. 친구는 나이가 나랑 같기 때문에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그런 경륜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인간 수명이 20년, 30년이 늘어나서 요새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어떻게 살지 좀 생각을 좀 해봤냐. 100세까지. 50이면 은퇴인데 앞으로 50년을 은퇴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봤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하는데 꼭 대학원 가서 석사를 하고 이왕이면 박사를 해라. 해서 한 5, 6년, 5년이면 그걸 하는데 인간 수명이 지금 20년, 30년이 늘어났기 때문에 5년, 6년이 별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와서 얘기해요. 아, 선배들이 그러는데 그거 대학원 필요 없다 그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선배라는 게 1년 선배, 2년 선배가 뭘 알아요. 인생을 살아봐서 뭘 알아요. 자기도 안 갔는데 대학원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교훈이나 아니면 조언이라는 게 자기 경험에서 나고 딱 그거 주는 거 가봐야 별거 없다. 근데 저는 해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박사를 28살, 30살에 받으니까 평생 사람들이 박사라고 불러주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죠? 편한 직장도 갖고 오래된 그런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그 누구 조언을 들어야 되냐? 그 일을 해보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느껴본 사람의 그 조언을 들어야 성공을 하지. 자기랑 똑같아. 똑같은 그런 수준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조언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런 젊은이들, 대학까지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 가운데 대학까지 다니고 이제 이런 젊은이도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원 석사, 박사, 이왕이면 박사까지 해라. 인간에게서 너무 좋은 거예요.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를 한 5년만 더 해놓으면은. 특히 요새 같으면은 우리 공과대학도 석사 안 하고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해서 이제 하면은 4년, 4년 반이면 박사가 되거든요. 박사가 되면 이미 출액이 다른 출액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학사 출액하고 박사 출액은 인생을 달려가는 출액이 다른 거다, 이게.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도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듣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안 들어요. 당장 나가서 몇천만 원 벌어야 되지 않느냐. 출액이 다르다니까. 이게 월급이 시작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다니까. 그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예, 왜 그러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보지 않아서. 예,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은 조심해서 잘 새겨들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시시때때로 모든 일에 성경이 우리에게 조언을 준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조언자라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조언은 예수님에게서 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어떻게 발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